요한복음 47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두 번째. 이 메시지는 앞의 메시지의 계속입니다. 보혜사. 믿는 이들 안으로 호흡된 그 영은 보혜사였습니다. 이 보혜사는 변호자로 우리 곁에 따라다니며 우리의 소송 문제와 사건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변호자로 번역된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날 주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변호자임과 동시에 그분은 또한 우리의 영 안에서 보혜사이심을 볼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이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이십니다. 승천하신 주로서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소송 문제를 돌보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내주하는 영으로서 그분은 우리 곁을 따라다니며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은 동시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실제의 영. 그 영은 실제의 영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체현이시며 그 영은 아들의 모든 충만을 갖고 있는 아들의 실제화요 실제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충만과 함께 아들 안에 체현되고 표현되셨습니다. 아들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볼 수 없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아들은 그분의 모든 충만과 함께 그 영으로 계시되고 실현됩니다. 그 영 없이는 아무도 아들을 영접하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삼일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영광을 받은 예수의 영. 제자들 안으로 호흡된 그 영은 또한 영광을 받으신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은 단지 신성한 요소만을 지닌 하나님의 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부활 후에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인간의 요소를 모두 지닌 영광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이 같은 만유를 포함한 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이전의 그분과 같지 않습니다. 성육신 전에는 그분이 오직 신성만을 지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의 단계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부디 이러한 관념을 배척하거나 이에 대해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원 과거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성육신 되어 사람이 되셨으며 땅에서 33년 반 동안을 살아 인생의 체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까?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들어가 죽음을 방문하고 통과한 뒤에 결국 죽음으로부터 걸어나오셨습니다. 그것 또한 과정이 아닙니까? 틀림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거친 과정을 상고해 보십시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또한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바로 그 하나님은 이제 성육신 이전에 그분의 어떠하심과는 다릅니다. 결코 그분은 창조 안에 계시던 그분의 어떠함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 안에서 그분은 단지 하나님으로서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셨는지 이제 그분은 신성뿐 아니라 인성과 인생과 만유를 포함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승천을 지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신성과 인성과 너무도 많은 미덕들과 속성들과 성취하심들을 지니신 그처럼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달하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영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록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과정을 거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것을 비난하는 책을 쓰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거친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며 오늘날 이 과정을 거친 하나님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십니다. 이 부활의 바로 그 실제는 생명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주는 영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부활하신 후 영광을 받은 예수의 영으로서 부활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 영은 또한 예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은 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모든 인간의 고통을 통과하신 주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높여진 인성을 가진 거룩한 인격이신 부활한 주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날 그 영이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그분의 거룩한 모든 속성들과 인간의 미덕들과 그분의 성취하심 안에서 도달하심을 지닌 그분의 승천을 포함하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만유를 포함한 주님의 영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를 포함한 영은 넘치는 공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이 만유를 포함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해 하기 위해 합당한 공급을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쓰는 동안에 그는 투옥되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아래서 그는 고통받는 예수와 부활한 그리스도의 만유를 포함한 영의 넘치는 공급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심. 우리가 보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첫 번째 형체는 육신이었으며 두 번째 형체는 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험이 되기 위해 두 단계를 취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첫 단계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성취를 위해 피를 가진 육신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부활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영의 형태로 변형되셨습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우리는 구속받고 거듭나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되신 그분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 로마서 8장 2절은 그 영이 생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영은 제자들 속으로 호흡되어 제자들 안에 거주하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는 요한의 노선에 있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의 노선에서는 능력을 위해 그 영이 제자들 위해 불어온 강한 바람에 비유됩니다. 요한의 노선에서 그 영은 제자들에게 내쉬어져 그들의 생명으로 그들 안에 거주하는 생명의 호흡으로 비유됩니다. 이 생명의 영은 다름 아닌 지금은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심. 제자들에게 숨을 내쉰 후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분을 대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으며 묻고 풀 수 있는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용서하거나 사람들을 정죄 아래 있게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비록 제자들에게 이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서가 아닌 성령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권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말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는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될 때만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권위는 몸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며 몸의 교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여 주님을 대표하는 이 권위를 갖는 것은 몸의 교통 안에서입니다. 주님을 대표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을 교회, 곧 그분의 몸 안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 또한 몸을 위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교회의 첫 집회 20장 19절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것은 오순절 이전의 교회의 첫 번째 집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집회는 시편 22편 22절의 성취로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따라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했으며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으로 알게 하는 것으로 이로써 그들은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은 교회 집회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의 찬양 안에서 그분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2절과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에 의하면 부활한 주님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교회의 첫 집회에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주님은 첫날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오셔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는 집회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침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축복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더욱 많고도 큰 축복을 얻도록 단체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저녁에 성도들과 함께 집회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의 첫 번째 집회에서 물론 주님의 임재와 평강과 주님의 보내심과 호흡과 묻고 풀 수 있는 권위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이 그 교회 집회에서 제자들에게 가져왔던 축복들입니다. 새벽에 주님과 함께했던 마리아의 교통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녀는 여전히 이러한 축복들을 얻기 위해 저녁 집회에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더 크고 더 중요합니다. 물론 새벽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수 있고 주님께 속한 무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언가 개별적이며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해 또한 집회에 와야 합니다. 새벽 시간과 교회 집회는 두 방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 방면의 개인적인 축복만큼이나 두 번째 방면의 단체적인 축복도 필요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첫 번째 집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 집회에서 놓쳤던 것을 두 번째 집회에 참석함으로 보충했습니다. 오, 우리는 어떤 교회 집회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집에서 쉬어도 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신다면 물론 도마와 같이 그분을 놓칠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놓쳤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로 무언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은 계시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것을 다 놓쳤습니다. 그는 주님의 부활에 관한 계시와 발견과 체험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벽 시간과 교회 집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이 주님의 형제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계시를 놓쳤습니다. 그는 평강과 성령의 호흡과 거룩한 위임과 권위를 놓쳤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으며 형제였으나 그가 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새벽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저녁에 우리는 교회 집회에 와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주님은 뭔가를 추가하여 뭔가 다른, 뭔가 더 커다란 것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새벽 시간에 있었던 당신의 놀라운 체험들에 자만하지 말고 새벽 시간 자체로 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또한 교회 집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은 새벽 시간을 놓치며 어떤 이들은 저녁 집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적인 새벽 시간만큼이나 단체적인 저녁 집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이 저녁 집회를 대신할 수 없고 저녁 집회가 새벽 시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모든 것이 두 방면에 속합니다. 심지어 주님을 체험함에 있어서도 두 방면, 곧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아침에는 새벽 시간이 있으며 저녁에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 시간이나 교회 집회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아침에 무언가 새롭고 신선하며 직접적인 것을 받았으며 아무것도 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여전히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직 교회 집회들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임은 개인이 아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 받을 수 있기 전에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위임은 몸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장이 전혀 주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장은 결코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들을 떠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육신적인 몸을 갖고 있는 주님이 닫혀진 문을 통해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그 영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나신 주님은 지금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장에 의하면 물론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고 언제 왔다가 가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으나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가리키는 것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그 영이시며 그 영으로서 그분은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분이 오고 가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나타나심과 사라지심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올 때 이것은 그분이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며 그분이 갈 때 이것은 그분이 사라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은 모든 시간에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는 오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타나시고 사라지시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제자들과 하나 되게 하셨으며 이제 그들은 그분과 하나입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 모이심. 여드레 후에. 요한복음 20장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제자들의 모임은 오순절 이전에 주님의 임재와 함께 가졌던 교회의 두 번째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여드레 후에라는 어구는 이 모임이 두 번째 주간의 첫날, 즉 부활하신 후 두 번째 주의 날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이 다만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주의 날에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은 이때에 일부러 도마를 위해 그에게 직접 오시어 그를 만나 그를 다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먼저 그분을 추구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비밀리에 아버지께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만족을 위해 아버지께 그분의 부활의 신선함을 드리셨습니다. 이후에 그분은 그 영으로 돌아오사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내쉬셨으며 그분의 형제들을 만나셨습니다. 이제 26절에서 우리는 그분이 계속하여 그분의 형제들과 집회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하는 집회를 작은 일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막중한 일이며 물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마리아가 부활의 날 이른 아침에 체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최고의 새벽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새벽 시간은 그녀로 하여금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분의 나타나심임. 19절에서 여드레 전에 주님이 오신 후 요한의 기록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나 암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머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분 자신을 제자들 속으로 내신 후 그분은 그들 안에 거주하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임재를 항상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타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그분의 오심은 사실상 오심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에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주님의 임재는 육신 안에 있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임재는 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보이심과 나타나심은 제자들이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고 누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는 그분의 보이는 임재보다 더 유용하고 효력 있으며 귀하고 풍성하고 실제적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그분의 임재는 그분이 제자들 속으로 내쉬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실 그분의 부활 안에 있는 바로 그 영이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으로 제자들의 불신을 다루심. 20장 27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했던 첫 번째 집회를 놓쳤기 때문에 매우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부활한 그분의 몸에 남아있는 죽음의 흔적을 가리켜 보이심으로 이 믿지 않는 제자를 다루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어떻게 그분의 죽음의 흔적이 부활한 몸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도마가 가장 뒤처졌었지만 두 번째 교회 집회 후에 도마는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가장 먼저 인자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마는 인자가 주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달았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가 주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첫 번째로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킴. 20장 29절에서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불신을 다루실 뿐 아니라 또한 보지 않고 믿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실행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날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의 임재는 보이는 임재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임재이기 때문에 물론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기 전에 보기를 기대한다면 물론 그릇된 것입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의 임재는 그분이 육신 안에 계셨을 때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보이는 임재였습니다. 이제 그때의 그분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주님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깨닫고 실행케 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들은 요한복음의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21장 25절과 함께 이 구절들은 이 복음서가 생명과 건축의 문제를 증거하려는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건들을 발췌한 기록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임과 그분의 위임에 따른 주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인격에 따른 그분의 칭호입니다. 그분의 인격은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이며 그분의 위임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심으로써 사람들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하여 그분의 영원한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십니다.